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서부 사막 지역에 약 120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격납고를 건설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어제자에서 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상업용 위성 사진 분석을 토대로 중국이 북서부 간수성의 위먼시 인근 사막지대에 건설 중인 ICBM용 격납고 119개가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한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이 격납고들은 중국의 신형 ICBM 둥펑 41용일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건설 중인 격납고와 합치면 총 145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둥펑 41은 다탄도 탑재가 가능한 사거리 9,300마일의 ICBM으로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중국은 미국의 첫 타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핵무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셸 워렌스키 국장은 어제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으며 이들은 미국에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워렌스키 국장은 다만 우리는 항상 지역 정책 결정권자들이 그들의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면서 마스크 착용 규제는 지역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앞으로 여권 발급 시 신청자가 성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여권 발급과 영사보고서 발급 절차를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여권, CRBA 발급 등을 신청하는 이들은 자신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유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른 국제 관광산업 붕괴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세계 경제가 입은 손실이 4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제 관광객 급감으로 관련 산업이 입은 손실이 약 2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올해는 최소 1조 7천억에서 최대 2조 4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해외 관광 입국자 수는 예년에 비해 약 10억 명, 즉 73%가 줄었고 2021년 1분기에는 약 88%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터키와 에콰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UNCTAD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프랑스와 독일, 미국, 영국 등에서는 관광산업이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의 손실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가 오늘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AFP통신은 EU의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1개 나라가 전날 모두 디지털 증명서 네트워크에 연결됐고 나머지 6개 나라는 기술적인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아일랜드는 지난 5월 보건 서비스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시행이 늦어질 예정입니다. 이 증명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감염 후 회복돼 항체를 가진 EU 시민과 거주자에게 발급되며 디지털이나 QR코드가 포함된 종이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소지자는 EU 27개 회원국과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사이를 오갈 때 별도의 격리나 추가 검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지난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반군부 저항운동을 이유로 구금했던 약 2,300명의 수감자들을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모두 2,296명의 수감자가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오민춘 군부 대변인은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석방된 사람들은 시위에 참여했지만 폭력이나 범죄, 폭동 등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의 주요 정치범 수용소인 인센인 교도소 자유자우 소장은 앞서 720여 명의 수감자가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수감된 수감자들은 대부분 미얀마 형법 505조 등 시위와 관련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형법 505조는 사회적 공포를 유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질랜드 의료진과 영국의 과학자들로 이뤄진 연구팀이 새로운 형태의 다이어트, 이 체중 줄이는 기구를 개발했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중을 줄이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자랑하지만 방식이 빈간적이라는 비판 때문입니다. 이 논란의 기구는 덴탈 슬림 다이어트 컨트롤이라는 이름의 장치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아래 위 치아 안쪽으로 자석 장치를 달아서 2mm 이상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장치를 부착하면 액체만 삼킬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유동식의 열량도 낮출 수가 있어서 이 수술해야 할 정도의 비만을 예방하거나 수술을 위해 급히 체중을 줄여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획기적인 다이어트 기구라는 게 이 개발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연구진은 7명의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2주 사이에 몸무게가 평균 6kg이 빠지는 등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장치를 끼면 말하기도 어렵고 불편하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실험 참가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유동식을 먹으며 살을 빼는데 왜 이 같은 빈간적인 기구가 필요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마치 중세시대 고문장치 같다는 그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관해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여성으로서 최초로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에 성공한 조종사 어밀리아 에어하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날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7월 2일 금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전국이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도 오르면서 좀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주요 도시의 기온 살펴보죠. 자, 평양 아침 최저 기온 22도로 시작해서요.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기온 20도에서 낮 최고 기온 30도, 개성은 아침 최저 기온 22도에서 낮 최고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자, 원산 아침 최저 2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 26도까지 오르고요. 함흥은 아침 최저 기온 21도에서 낮 최고 기온 25도, 청진은 아침 최저 19도에서 낮 최고 기온 22도가 예상됩니다. 자, 해상 기온 보겠습니다. 동해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는 구름만 좀 많겠는데요. 자,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먼저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내게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You are so beautiful. 존 스미스가 부릅니다.
You are so beautiful to me. You are so beautiful to me. Can't you see? You a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이 1일로 창당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태안먼 광장에서 성대에 열린 경축 행사에서 중국에 맞서는 외국 세력에 경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동아프리카 국가 에티오피아의 내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이른바 소세지 전쟁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먼저 중국 관련 소식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았군요.
네, 중국 공산당이 7월 1일로 창당한 지 100년이 됐습니다. 원래 창당한 날은 7월 23일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중국을 수립한 공산당 지도자 이 마오쩌둥이 7월 1일로 공산당 창당일로 정하면서 이제껏 이 7월 1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자 100주년 기념행사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은 이 100주년 기념행사를 베이징 시내 이 태안먼 광장에서 개최했는데요. 중국이 창당 기념식을 태안먼 광장에서 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공산당원, 대표 등 7만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이들은 손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의 붉은 깃발을 들고 공산당이여 영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현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네, 자, 공산당 지도부도 총출동했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레이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전원 참석했고요. 후진타오 전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도 참석해서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장점인 전 국가주석은 현재 건강 이상설이 나돌고 있는데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날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 모두 이 양복을 입었는데요. 시진핑 총서기만 인민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네, 자, 중국의 인민복도 몇 가지 색상이 있다고요?
네, 검은색, 회색, 국방색 계열 등 몇 가지 있는데요. 이날 시주석은 회색의 인민복을 입고 이 태안먼 성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태안먼 성루 벽에는 역시 회색 인민복을 입은 마오쩌둥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시주석 혼자서 마오쩌둥과 같은 회색의 인민복을 입은 것에 주목하면서 시주석이 마오쩌둥 반열을 노리고 있다는 이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서 이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군요.
네, 시 주석은 이날 약 1시간 정도 연설했는데요. 몇 가지로 요약하면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 동안 이룬 업적, 군과 사회의 현대화, 외세에 대한 경고, 홍콩, 타이완, 마카오에 대한 다짐과 향후 부흥에 대한 목표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씩 좀 짚어볼까요?
네, 시 주석은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아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이룩하게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샤오캉 사회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라는 뜻인데요. 시 주석은 이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국이 그런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날 기념식에서 이 샤오캉 사회가 실현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이 제시했던 이른바 두 개의 100년 가운데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공산당 창당 100년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 이렇게 두 개의 100년을 목표로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주창해왔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샤오캉 사회였고요. 또 하나가 사회주의 현대화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최근에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마찰이 좀 잦은데 시 주석이 이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외부 세력의 개입이나 압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중국은 어떠한 외국 세력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또는 예속하게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외부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면 1억 4천만 중국민에 의해서 강철 만리장성의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게 될 거라며 강도 높은 발언도 했습니다.
예, 지금 국제사회는 이 홍콩의 민주주의 침해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경축사에서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모두 우리가 안아야 하는 거라면서 중국 국내 문제라는 입장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국 양제의 원칙과 정신을 충실하게 지켜나갈 거라고 강조했고요. 타이완과 관련해서는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인 임무이자 민족의 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또 주목할 만한 발언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중국 군의 현대화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을 위해서는 더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그럼 이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식도 있었나요?
열병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중국이 개발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젠20 15대 또 헬기 등을 동원해서 에어쇼가 벌어졌는데요. 이 전투기 편대는 7월 1일을 상징해서 숫자 7과 1의 형태의 대형을 만들었고요. 또 헬기들은 공산당 100주년을 상징하는 백자를 선보여서 군중의 탄성과 환호를 받았습니다.
예. 자, 중국은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다른 중화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본토 중국과는 달리 홍콩이나 타이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특히 홍콩은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1년을 맞은 날이자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지 2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예년 같으면 관련 행사라든지 시위가 있었지만 올해는 참엄한 경비 속에 도로가 통제되고 집회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중국은 군사적인 위협을 포기하고 타이완과 대등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 주석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보죠. 이 동아프리카 국가 에티오피아 내전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군요.
네, 지난해 11월에 에티오피아 정부와 이 북부 티그레이 반군 간에 벌어진 무력 충돌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난 28일에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티그레 반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네, 에티오피아 중앙정부와 이 티그레이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이 분쟁의 시작입니다. 에티오피아 북부에 있는 이 티그레이 주는 오래전부터 에티오피아에서 이 정치적 또 군사적으로 영향력에 막강했던 곳인데요.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집권하면서 티그레이 주의 집권 정당인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 TPIF가 중앙정부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했고요.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등 이탈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군이 지난해 11월에 이곳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군과 TPLF가 지난 8개월간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부군이 티그레이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때도 있었고 TPLF가 재탈환하면서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민간인 피해도 많이 생겼겠군요.
네, 민간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2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약 35만 명이 기근에 처했고 500만 명은 즉각적인 식량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에티오피아 정부가 휴전을 선언했다고요?
네, 에티오피아 정부가 지난 28일에 아무 조건 없이 즉각적인 휴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날에 TPLF 병력이 티그레이 주도인 메켈레에 입성한 가운데 단군에 밀려서 휴전을 선언한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TPLF 측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TPLF 반군 대변인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휴전 선언은 웃기는 말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군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겠다고 자중했습니다.
예, 향후 정부군과 협상할 의향은 있는 걸까요?
네, TPLF 측은 전쟁 중에 파괴되거나 손상된 통신, 교통 등 주요 시설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는 한 에티오피아 정부와 어떤 협상도 시작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에티오피아 정부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석주 안에 쉽게 메켈레에 다시 입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군의 바차 데벨레 중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군이 철수한 건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만일 반군이 다시 도발하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전히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사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바이든 정부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임시 휴전 선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고덱 국무부 관리는 지난 29일 하원 외교관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휴전을 선언한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티그레이에서 잔악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현지 실태를 면밀히 평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이 일부 육류 제품을 둘러싼 무역 분쟁을 잠시 유예하기로 합의했군요.
네, 7월 1일부터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일부 육류 제품 반입이 금지될 예정이었는데요. EU와 영국이 이를 9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미루기로 30일 합의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를 소시지 전쟁이라고 불렀죠?
네, 이 조처가 시행되면 영국 본토의 소시지가 북아일랜드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소시지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자, 북아일랜드가 영국 영토인데 왜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소시지가 들어가지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북아일랜드는 무역에서는 영국이 아니라 EU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U 식품 안전 규정은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 냉장 육류를 반입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국 본토의 소시지가 북아일랜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네. 자,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에 EU의 규정을 적용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브렉시트 때 양측이 맺은 이 북아일랜드 협약에 근거한 겁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말하는데요. 양측은 이 북아일랜드 협약을 통해서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전처럼 EU 통상과 관세의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네, 자, 북아일랜드 협약이 나온 그 배경이 뭡니까?
네, 북아일랜드는 이 독립 문제를 두고 장기간 무력 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998년에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분쟁이 사라졌는데요.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북아일랜드와 인접한 아일랜드와 국경을 열어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더라도 북아일랜드에는 EU 규정을 적용하게 했었습니다.
네, 브렉시트 전에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식품이 들어갈 때 뭐 아무 제한이 없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정식 통관,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영국은 초기에 혼란을 우려해서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했고요.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를 다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EU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EU는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검역 없이 자국 식품을 EU에 수출하는 이 뒷문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기존의 시한을 지키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네, 제 양측이 합의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네, 영국과 EU는 유예 기간 안에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합니다. EU 측은 한입 금지 조처를 유예해달라는 영국의 요청은 수락했지만 영국에 백지 수표를 준 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에 영국 정부는 EU의 결정이 합리적인 연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와 측근이 탈세 혐의로 기소됩니다. 2년여 동안 진행된 관련 수사에서 첫 번째 형사 기소여서 앞으로 사법 처리가 확대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부지역 산불대처에 연방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에 도착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와 측근이 기소된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트럼프 오르게니제이션과 이 오르게니제이션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알런 와이슬버그 씨가 기소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AP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이 30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관련 사실을 전했는데요. 뉴욕주 맨해튼 검찰이 지난 2년 동안 관련 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첫 번째 기소 사례입니다.
예, 어떤 혐의를 받은 겁니까?
세금 탈루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기소 절차는 1일 오후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맨해튼 검찰은 얼마 전 법원 판결에 따라 입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 납세 내역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해왔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를 살펴본 대배심이 탈세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특별한 입장을 아직 밝히진 않았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온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텍사스 국경지도를 방문했는데요. 현지 취재 기자들이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 측이 기소 준비 마감일로 설정한 지난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먼저 검찰 측이 줄곧 공정하지 않은 태도로 자신의 사업체와 관련자들을 다뤄왔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무례하고 고약하고 전적으로 편향된 처우를 검찰이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탈세를 비롯한 범법 행위 사실을 일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체가 벌여온 일들은 미국의 기업사회 규범을 따랐다면서 범죄가 될 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측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일상적 활동이 아니라 애초부터 범죄를 찾아내려는 목적 아래 자신과 주변 인물들을 향해 표적 수사를 벌였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주장했는데요.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한 공판과는 또 별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로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 다양한 혐의점을 이 맨해튼 검찰이 살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회계 부정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성인 영화 배우 등한테 입막음 용도로 돈을 줬던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당시 트럼프 후보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관련 비용을 변제받았던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비용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를 통해 지급됐다는 의혹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 비용 변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가 연루된 게 확인이 되면 기업 운영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이 부당한 돈의 지출이 이뤄진 것이라서 회계 부정이 드러나는 건데요. 이 밖에 금융 비리도 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 가치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혐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기 위해서 자산 가치를 높여서 부풀린 일도 있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기소는 앞으로 진행될 사법 처리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번 기소는 전체적인 수사 범위에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법조계 분석을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뉴스 등이 전했는데요. 아직 핵심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주요 현안들의 수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번 첫 번째 기소 대상자인 와이설버그 씨를 활용하는 목적이 있다고 주요 매체들이 설명했는데요. 핵심 사안에 대한 수사에 와이설버그 씨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개인적인 구형량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 사법체계에서는 이런 형량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 자 이번에 기소되는 이 와이설버그 씨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의 돈 관리를 오랫동안 맡아온 측근입니다. 트럼프의 머니맨이라고 CBS 뉴스가 설명했는데요. 이번 기소는 와이설버그 씨의 개인적인 탈세 행위가 중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로 근무 중인 트럼프 오르거니제이션으로부터 자동차와 주택, 사립학교 수업료 같은 금전 혜택을 받고도 이 소득세를 정산할 때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는데요. 그리고 와이설버그 씨는 1일 공식 기소를 앞두고 이날 오전에 맨해튼 검찰에 출두했다고 변호인 측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서부 지역 산불 대처에 연방 지원을 확대한다고요?
네, 최근 극심한 고온 현상으로 가뭄과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서부 지역에 연방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서부 지역 주지사들과 원격으로 진행한 대책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게 소방인력 처우 개선 등을 약속한 겁니다. 이 밖에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협력해서 지금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내용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해마다 산불 처리되면 미국 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더 이상 철에 따라 대응할 일이 아니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산불 대책은 연중 계속 이어져 가야 할 임무라고 덧붙였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양상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고온과 가뭄이 위험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산불도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현재 서부 지역 산불이 어느 정도나 되는 상황입니까?
네, 10여 개 주에서 50건 가까운 산불이 진행 중인 것으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전망인데요. 앞으로 몇 달 안에 서부 주요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새롭게 발화할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높다고 국가화재센터가 경고한 상태입니다.
네, 산불 위험이 평상시보다 높은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이상고온과 가뭄 때문입니다. 지금 서부 주요 지역에서 최근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오리건에서 사흘 연속으로 최고 기온 섭씨 47도가 넘는 기록이 이어졌다고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소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최고 기온 섭씨 47도라면 이 한반도에서는 별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더위인데 노약자들은 견디기 힘든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리건주 당국은 이상고온 관련 사망자가 최근 60명을 넘겼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접한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서도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를 합쳐서 100명 이상이 이번 무더위에 목숨을 잃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럼 이날 열린 대책회의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습니까?
네, 백악관에서 회의를 주재한 바이든 대통령 옆에 뎁 할랜드 내무장관이 배석했고요. 서부 지역의 주지사들이 각각 현지에서 화상 연결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콜로라도의 제러드 폴리스, 뉴멕시코의 미셸 루한 그리셈, 네바다의 스티브 시설렉, 워싱턴의 제이 인슬리, 오리건의 케이트 브라운 지사 등 민주당 소속 당국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네, 야당인 공화당 주지사들은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화당 주지사들 중에서도 일부 동참했습니다. 유타의 스펜서 콕스, 와이오밍의 마크 고든 지사인데요. 애리조나, 아이다호, 몬태나 주지사는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몬태나의 그레그 지엠포테 주지사는 초청을 아예 받지 못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는데요. 뉴스에서 이 대책계획 관련 사실을 접하게 돼 실망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에 도착했다고요?
네, 프랑스 정부 산하기관이 보낸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이 30일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9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는 항해를 거쳐서 이날 뉴저지 항에서 하역 수속을 밟고 뉴욕의 앨리스 섬으로 이송됐는데요. 미국 최대 경축일 가운데 하나인 오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자 뉴욕의 명물인 자유의 여신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온 것은 크기를 줄인 복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양은 원형 그대로 본떴지만 높이가 3m가 채 안 되는 크기로 훨씬 작은데요. 지난 1878년 원본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 때 썼던 주물을 3차원 입력 3D 스캔 방식으로 다시 제작한 거라고 프랑스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프랑스인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 선물한 지 약 135년 만에 두 번째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에 오게 된 겁니다.
예, 이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에서 선물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왔던 건데요. 뉴욕 도심을 바라보는 리버티 섬에 설치됐습니다. 이 원본 자유의 여신상은 높이가 98m에 이르러서 먼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은 채 배를 타고 뉴욕에 들어오던 이민자들이 미국을 접할 때 가장 처음 보게 되는 조형물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도 미국의 상징물을 꼽아보라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관광이나 방문차 미국 동부나 뉴욕에 오는 사람들은 꼭 한번 보고 싶어하는 게 이 자유의 여신상인데요. 지금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연간 45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방문했었습니다.
예. 자, 그럼 미국은 이런 선물을 받고 프랑스에 어떤 보답을 했습니까?
네, 미국도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프랑스에 보냈습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 시내에 있는 세느강의 인공섬인 시뉴섬에 같은 모양으로 높이 22m짜리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는데요. 지난 1889년 미국이 프랑스 대혁명 발발 100주년을 기념해서 보답으로 프랑스에 만들어준 겁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욕에 있는 것 하나, 파리에 있는 것 하나, 그리고 이번에 새로 미국에 도착한 것까지 이 자유의 여신상이 모두 3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뉴욕 리버티 섬에 있는 게 원본인데요. 이 밖에 이 비슷한 모조품들이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나 일본 도쿄 등의 세계 곳곳에 서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새로 미국에 들어온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에 설치됩니까?
네, 수도 워싱턴 DC에 설치됩니다. 주미 프랑스 대사관저의 앞뜰에 세워질 예정인데요. 대사관 측이 프랑스 국립미술공예원으로부터 10년 동안 대여 계약을 맺은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이 작품은 지난 10년 동안 파리 시내에 있는 프랑스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네, 자, 프랑스 측이 이 대여 계약을 통해서 두 번째 자유여신상을 보내온 그 이유가 있겠죠?
네, 미국과 프랑스 간의 우위를 재확인하기 위해 두 번째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는 거라고 이 프랑스 유력 매체인 르피가로가 해설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원래는 2019년에 확정을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그 뒤로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실행을 계속 미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번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선 것을 계기로 서두르게 됐고요. 새 정부 첫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국에 도착한 거라고 현지 언론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인들이 이 자유의 여신상 축소판을 언제부터 볼 수 있습니까?
네. 1일 뉴욕 시내에서 환영식을 열고요. 원본 자유의 여신상을 마주보는 곳에 일단 세워집니다. 거기에서 독립기념일인 4일까지 머무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워싱턴 DC로 운송 절차를 밟고요. 오는 14일에 공식 개막할 예정입니다. 7월 14일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 데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최근 보고서를 내고 UFO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UFO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UFO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FO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들의 머릿자를 딴 용어입니다.
My God!
미국 공군은 UFO를 알려지지 않았고 관측자에게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비행 현상이나 물체라고 정의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UFO를 육안이나 레이더로 감지된 움직이는 비행 현상이나 천체 현상으로 그 성질을 바로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UFO 관련 보고서를 낸 미 국가정보국장실은 UFO란 대신 UAP란 말을 썼습니다. UAP는 미확인 공중현상이란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의 머리자를 딴 용어입니다.
It's been 70 years since the Pentagon opened its first UFO study. In recent decades, there has been...
UFO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47년 미국에서였습니다. UFO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이해 7월 미 공군이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에서 추락한 외계 우주선과 외계인을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당시 미 공군 측은 기상관측용 기구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 소련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기 위한 비행체가 시험 비행 중에 떨어진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확산한 UFO 관련 음모론이나 목격담은 현시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외계인이나 외계에서 온 UFO를 직접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 much anticipated report on UFOs is due to arrive in the US Congress this week.
미국 공군은 1947년부터 이른바 청색책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이상 UFO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이 기간 UFO 목격담은 약 13,000건을 기록했고 프로젝트가 끝나던 1969년에 약 700건이 UFO로 분류됐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UFO를 목격한 사건 대부분이 단순한 자연현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은 기밀보고서를 지난 2006년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UFO 문제를 조사한 미 중앙정보국 CIA 자료와 영국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미확인 공중현상은 유성이나 대기현상에 의한 것이고 대부분이 대기권과 중간권, 이온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전자기적 현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대기현상이나 하늘의 다른 물체를 UFO로 오인합니다. 또 우주 쓰레기나 인공위성을 UFO로 여기기도 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UFO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노라 존스의 노래입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로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노래하는 Don't Know Why 들어보시죠.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여성으로서 최초로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섰다 실종된 전설의 조종사 어멜리어 에어하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2년 5월 21일 어멜리아 에어하트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서양 단독 무착륙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여성사와 항공사의 길이 남을 위협으로 에어하트는 즉각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용기 있고 능력 있는 파일럿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에어하트는 불행히도 세계 일주 비행을 시도하다 도중에 사라져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멜리아 에어하트는 1897년 7월 26일 미국 중부지방인 캔사스주 애치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철도회사의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그 지방 유지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에어하트는 모험심이 많고 독립성이 강한 소녀였습니다. 1920년 12월 28일 에어하트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놀러 갔다가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구경꾼들에게 비행기를 태워준 행사였습니다. 약 10분간 비행기를 타본 다음부터 에어하트는 완전히 비행에 빠져들었습니다.
191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에어하트는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여자 예비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중이던 당시 2학년 중반 학교를 그만두고 캐나다의 군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에어하트가 처음으로 비행기술을 배운 것은 1921년 1월 3일이었습니다. 1923년에는 여성으로서는 16번째로 비행사 면허를 땄습니다. 조종사가 된 에어하트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최초의 비행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키너 에어스터라는 이름의 중고 비행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노란색 쌍발 프로필러기인데 그녀는 그 항공기의 이름을 캐너리라고 바꾸었습니다.
에어하트는 이 비행기로 고도 4,267m 상공까지 올라가 여성 비행사 최고의 고도 비행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1928년 4월 어느 날 에어하트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대서양을 날아보지 않겠느냐, 대서양을 비행한 최초의 여성이 돼보지 않겠느냐는 한 남성의 진지한 제안이었습니다.
에어하트는 즉각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이 계획을 구상한 출판업자 조지 푸트남을 만났습니다. 푸트남은 에어하트에게 조종사 윌머 빌 스툴츠와 부조종사 루이스 슬림 고든과 함께하는 비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1928년 7월 17일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에 있는 트레파시 하버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이들이 탄 비행기는 포커 F7이라는 기종으로 이름은 우정이라는 뜻의 프렌드십호였습니다. 이들은 대서양을 약 21시간 비행한 끝에 영국 남서부 웨일스의 베리포트에 착륙했습니다.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 여성이 탄생한 역사적인 이 비행은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이들이 돌아오자 뉴욕에서는 색종이가 하늘을 뒤덮는 환영 시가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칼빈 쿨리지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어하트는 이 영광이 자기 것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남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보조 역할만 한 것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감자 자루와 같이 실려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에어하트는 대서양 비행을 준비할 때부터 출판업자 포트남과 가까워졌고 1931년 2월 7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독 대서양 횡단 비행으로는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단독 비행으로는 사상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밀 공작에 돌입했습니다. 남녀를 통틀어 최초의 단독 비행은 앞서 찰스 린드버그가 수립한 바 있습니다.
린든버그의 비행이 있은 지 5년 만에 에어하트는 다시 뉴펀드랜드를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비행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북풍이 강하게 불고 눈보라가 쳤습니다. 기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에어하트는 파리 대신 아일랜드의 런던데리 부근 어느 목장에 착륙했습니다. 1932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이 일대 목장의 모든 소를 놀라게 한 다음 나는 어느 농가에 뒷마당에 착륙을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에어하트의 이 비행은 여성 최초의 대서양 단독 비행이라는 기록 외에 대서양 최단시간 횡단이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에어하트가 대서양을 건넜다는 소식은 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에어하트는 영웅이 됐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에어하트에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영예 십자 비행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여성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에어하트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지도자들도 이 용감한 여인을 귀빈으로 초대했습니다.
에밀리오 에어하트는 1930년대 경제 공황에 허덕이던 세계인에게 희망의 이름이 됐습니다. 태어난 여자아이에게 어밀리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유행일 정도였습니다.
에어하트는 자신의 비행이 지능, 협력, 속도, 냉정, 그리고 의지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에어하트는 계속 신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헬리콥터의 원조격인 오토자이로 비행고도 5,610여 미터 신기록,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까지의 3,860여 킬로미터의 태평양 단독 비행, 멕시코 시티에서 뉴아까지의 단독 비행 등입니다.
나이 40에 가까워지던 1937년, 에어하트는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여성 세계 일주 비행입니다.
그해 6월 1일 에어하트는 항법사 프레드 누넌과 로키드 일렉트라 쌍발 엔진 항공기를 몰고 마이애미에서 야심찬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남미를 거쳐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태평양을 날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동쪽 방향 코스였습니다.
6월 29일 이들은 뉴기니의 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남은 비행 거리는 약 11,265km, 다음 목적지는 중부 태평양 상에 있는 하울랜드 섬이었습니다.
하울랜드는 길이가 1마일 반, 넓이가 반마일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그 다음 기착지 호놀룰루까지 가기 위해 연료를 채워야 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7월 2일 두 사람은 라에를 이륙했습니다. 항법사 누너는 정확하지 못한 지도로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군 소속 이타스카호가 하울랜드 섬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안내를 하도록 배치됐습니다. 다른 두 선박도 갑판에 불을 켜고 에어하트가 항로를 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하늘에는 구름이 끼고 소나기도 있었습니다. 누넌의 항로 파악은 어려워졌습니다. 에어하트는 이타스카호에 날씨 흐림을 계속 반복해 송신했습니다.
교신은 자주 끊기고 잡음은 심했습니다. 오전 8시 45분 에어하트는 배가 보이지 않음, 연료가 다 떨어져 간다, 우리 고도는 1000피트라고 송신했습니다. 교신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교신이 끊기자 즉각 공중과 바다에서 해군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활동이 시작됐습니다. 17일 동안 25만 제곱마일에 달하는 넓은 바다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대는 7월 19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추락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법원은 1939년 1월 5일 어밀리아 에어하트가 실종된 날을 사망한 날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울랜드 섬에는 그녀를 추모하는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에어하트의 이름을 딴 도로, 학교, 공항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출생지인 캔자스주 애치슨에는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에어하트의 실종에 대해 수많은 주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밀리아 에어하트가 일부러 실종돼 비밀리에 살고 있다고도 하고 당시 남태평양에 주둔하던 일본군에 발각돼 처형됐다고도 했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로 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용기 있고 비전 있고 여성으로서 또 항공인으로서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세상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최초로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섰다 실종된 전설의 여 조종사 어밀리아 에어하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guys,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게 아직도 할로윈 영화인지 크리스마스 영화인지 헷갈리는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함께 보시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매년 할로윈만 되면 바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1년 내내 할로윈 마을에서 할로윈을 더 무섭도록, 더 기괴하도록 연구하는 그들이 바로 주인공인데요. 이 마을의 지도자 잭 스켈링턴은 평생 할로윈만 즐겨야 하는데 무료함을 느끼던 도중 우연한 계기로 크리스마스 마을을 방문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그들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 잭은 할로윈 마을의 장난꾸러기 3인방에게 산타클로스를 납치해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3인방의 대화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Birds of a Feather 함께 들어볼게요.
Isn't that Mr. Santa Claus?
I want to do it.
Let's draw straws. Jack said we should work together.
Three of a kind.
Birds of a feather, now and forever.
Three of a kind. Birds of a feather, now and forever. 좀 빨랐는데 오늘의 표현 들으셨나요? Birds of a feather. Birds, 새들. Of a feather, 하나의 깃털에. 다시 말해서 Birds of a feather means people who are similar in character, people who are of the same kind or nature. Birds of a feather 하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Those brothers are birds of a feather. 그 형제들은 서로 비슷비슷해, 성향이 비슷한 형제들이야. 그래서 유유상종,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모인다 라는 말이 있죠.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란 표현입니다. It means people of the same sort or interest will be found together. 산타를 납치해온 잭은 바라던 대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지만 평생 할로윈만 준비하던 그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명절인지도 잘 모르고 결국 하던 대로 하다가 크리스마스마저 공포스럽게 만들어버리는데요. 자신이 이 명절을 망쳤다는 생각에 크리스마스를 다시 산타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의 표현, Birds of a Feather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sn't that Mr. Santa Claus?
I want to do it.
Let's draw straws. Jack said we should work together.
Three of a kind.
Birds of a feather, now and forever.
오늘의 표현은 Birds of a Feather였습니다. Thank you guys again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As always,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